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 우리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일하여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로서의 내 권위의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도들처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동생들과 개바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바나바와 나에게만 없단 말입니까? 누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 군인 노릇을 하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기만 하고 포도는 하나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양떼를 치고 젖은 얻어먹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일에만 빗대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에도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곡식 떠는 일을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 쓰인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나 곡식을 떠는 사람은 자기 몫의 곡식을 얻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밭도 갈고 곡식 떠는 일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영적 씨를 뿌렸다면 물질적인 것을 여러분에게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을 놓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성전에서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단에 바쳐진 재물을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대가로 먹고 살 것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랑할 근거를 잃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만약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보상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스스로 택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받는 보상은 값없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따르는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을 모든 사람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의 지혜를 받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법이 테두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그들과 같이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것은 나도 기쁜 소식이 주는 복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들이 모두 같이 달리기를 하지만 상을 받는 선수는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상을 타기 위해 열심히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모두 아주 엄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표를 정하고 달리는 사람처럼 달립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엄하게 다스려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서 나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레위기 제2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는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쳐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되도록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상 위에 차려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 번은 진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인데 단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사람들은 그를 가둬놓고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줘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줘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온 세상만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두려워하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소식, 곧 모든 사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한 뒤부터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걸쳐 일어난 일들도 알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훌륭한 일을 하시고 악마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신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 따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에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정해놓으신 우리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사람 신자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는 자신은 이해되지 않고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복음을 듣기 위하여 준비된 고넬료의 친구들과 친족들 앞에서 예수도의 구속과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비록 억지로 끌려오긴 했지만 이들의 진지함과 존경심에 놀랐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놀라게 한 것은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모습과 역사로 그들에게 내려오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인류 구원의 영원한 주제, 모든 죄인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와 그 은혜에 순종하는 자들은 출신과 가문과 지식, 무식을 막론하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괜찮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보다 더큰 순종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일은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도의 십자가 밑에서 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는 대로 이것을 예정하셨고 범죄한 인류에게 이것을 말씀하심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목적하셨습니다. 34절에 35절의 내용이죠. 여태껏 베드로는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도 구원할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3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36절에 37절에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스라엘, 즉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통로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만 이것을 몰랐으니 그야말로 등잔 밑이 어두운 격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를 38절에서 보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상태를 말씀하시길 의인도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인용하는 내용을 핵심되는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될 수 없는 죄인들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기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8절 하반절이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분이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거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증거들은 사실 주님께서 이루실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대속의 십자가에 비긴다면 지극히 작은 조각들에 불과하지만 이적과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분이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39절에서 43절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신 것은 당시 가까운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제한적인 사역이셨다면 십자가의 희생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와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 미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39절에서 40절에 소개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주님의 선한 일을 친히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였고 무엇보다도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즉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에 대한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랬는데 40일 동안을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저주를 정복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도들에게 항상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몸을 친히 보이셨던 것을 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죽고 사심의 증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를 41절에서 42절 상반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미리 택하신 충성된 그의 종들에게 보이실 뿐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친히 식물을 드심으로써 부활된 몸의 신비를 확인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같은 경우죠. 이런 큰 확신을 주신 후에 비로소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42절에 저 유명한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짓게 하라 하신 것이고요. 다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당부도 주셨습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42절 하반절에 43절에 재림의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에 꼭한번 다시 오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은 경우죠. 이러한 내용을 누가도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하여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2절 하반절의 증거처럼 믿음으로 산 자들과 생명을 갖지 못한 죽은 자의 심판자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4절에서 48절을 중심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증거된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진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내려주신 성령의 선물은 처음 오순절날 사도들이 받은 성령과 다름이 없었고 이방인 최초로 구원에 들어간 그들에게 조금도 다르게 취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44절에서 46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즉 과거에 명령하신 말씀을 통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꼭 사람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45절에 했는데 이유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던 이방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됨을 47절, 48절에서 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이 사건은 교회 역사의 귀중한 하나의 분기점을 찍으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면 다 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충성된 말씀의 순종자들은 순서가 바뀌었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48절에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고 지켜져야 함을 배웁니다. 신앙의 어떤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에 묻혀서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되어야만 하고 그럴 때 주님의 약속도 분명히 그들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48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감격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은혜의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처음 교회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목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죽고 사심의 증인들을 통해서 전파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복음의 핵심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요한이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이 어른이 된 후에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생활하였어요. 그의 옷은 낙타털 옷이었고 가죽띠를 띄었어요. 광야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랍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려고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멈추고 세례를 받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답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집을 떠나 먼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30살쯤 되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이 전도하며 세례를 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은 비둘기처럼 보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답니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우리가 주의 산에 모여 주의 보좌 앞에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찬미의 노래 부르네 영광과 존귀와 또 번 영광과 존귀와 또 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신약에 나오는 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처음 네 권은 저자들의 이름을 따서 표제를 붙였습니다.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이 책들은 각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건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세시대는 끝나고 세상 종말까지 지속될 그리스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 과정과 사도들의 전도활동, 초대교회의 역사 등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의 애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1권의 책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을 교훈하는 서간집입니다. 그 가운데 더러는 개인에게, 더러는 여러 회중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처음 13권은 바울이 썼습니다. 그 13권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다음 8권의 서신은 일반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들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이 모든 책들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기록한 저자 이름을 표제로 붙였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부분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책은 매우 고귀한 책이며 우리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 귀중하지만 신약은 구약보다 우리와 더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반면에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5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유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구약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인자로 온 바로 자신이며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보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가 아버지를 만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날이 풍요로워지는 가운데 영적으로는 빈곤이 커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이가 풍요롭지만 더 많은 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와 저희 가족이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꾸준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듭 들으면서도 아직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영혼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